누가복음 9장 23절만 볼 텐데요. 정말 너무너무 익숙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같이 나눌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각오가 우리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자, 오늘 본문 읽었죠? 따른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말 한번 나오고요. 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따른다라는 두 번이나 한 문장 안에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왠지 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필수다. 이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또 무슨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은 어떤 뜻입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요? 내가 좋아하면 듣고 안 좋아하면 안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걸 필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필수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느 순간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하여가지고 그전과 같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이 밑에를 어떻게 써놨냐면 예수를 믿는다 이퀄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답을 먼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VS로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믿는 거고 예수님 따른 사람은 목사님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만 따라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다 모두 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9장 2, 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은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먼저 이곳부터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따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문장을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나 태도를 본받거나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삶을 대하는 것, 인간을 대하는 것, 자연을 대하는 것, 그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거나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겠지. 예수님처럼 완벽해져야 한다는 거나 예수님처럼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조금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는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본문을 9장 2, 3절을 봤죠? 맨 첫 문장에 누가 나옵니까? 또 무리에게. 사람 이름인가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군중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럽니다. 아들아, 너 왜 공부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너 왜 공부해?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따라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말한 것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왜 나를 따라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이죠. 아니, 나 공부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다니 이건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너 나를 따라오냐? 왜 나를 따라오냐고.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각각을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 나를 따라오는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거 보고 아 나도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지 않겠나? 라고 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오듯이 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그 정도의 양인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15,000 명을 먹였을 거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명 아이가 먹을 점심의 양으로 무려 5천 명이 먹었다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가난과 싸웠고 기근과 싸웠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말 헷갈리네. 예, 뭐, 혀가 꼬이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죠? 아, 우리의 심령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사실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석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을 왜 따라오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석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안으로 한꺼풀 베끼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각각 동기부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달라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는지 한번 너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무엇을 자꾸 이야기했습니까?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한 그들의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유로 예수님에 왔던 그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에 왔지만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만 날마다라는 단어를 추가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날마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져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나 몸이 아파요. 예수님 나 언제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 몸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쳐. 그러면 그 아픈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픈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내 몸이 낫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정말 저 병 낫게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이 병 낫게 해주실 겁니까? 근데 음성에서 자꾸 그게 떠올라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고민이란 말이에요.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하라고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합니다. 예수님, 저 딱 30일만 기도할게요. 딱 30일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게요. 그 다음에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으면요. 나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 말씀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주눅이 듭니다. 아,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거 너무너무 무겁다. 그러나 또 반대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백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내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고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 어떻게 지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인자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놀라운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나 그걸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딱 이 문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이제는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밤낮없이 기도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뒤에다 더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지금 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거든요. 저의 어머니가, 제가 국제전화를 꼭 하루에 한 번은 드립니다. 거의 드립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불만은 같이 옆에 있는 세 아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큰아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아들이 원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어머니가 왜 속상해하시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아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용돈을 드려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선물을 사드려요. 선물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데 말로 다 엎어버려요. 어머니한테. 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거든요. 동생들이 저한테 또 하소연합니다. 형,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멀리 떨어지는 저도 아는데 왜 동생들은 모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어머니가 내 뜻이 뭔지를 숨기고 꽁꽁 숨기고 한번 발견해봐. 이런 어머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40대 입장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들은 뭐 어떻게 대응합니까? 선물 주면서 말로 엎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 속상하죠. 이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까지 거 이거 하나 해결 못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까 봐 이게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이 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딱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졌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대단하며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내가 살 것 같다고 하는 이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 이것을 누구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더 죽을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1단계에서 넘어져. 1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원하지 않으면 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3년 5년 지나봤더니 그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뭐 어떤 걸 더 주셨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누가 더 잘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돌아서 갈지라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중에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축복이다. 스크린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축복.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걸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항상 always 나는 항상 그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라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면서도 그분이 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지내실 수 있었는가, 저는 여기에서 비밀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어두운 얼굴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밝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길이 얼마나 축복이며 행복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기억했냐면은 하나의 예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습니다. 이상하게 목사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제 친구들도 대부분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목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 어릴 때 제 주머니에 100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사형제가 어머니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전빵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빵. 옛날 전빵이라고 했어요. 그 동네에 뭐라고 말했지 모르겠지만은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딱 지나가는데 제 셋째 동생이 그 가게만 지나가면 딱 서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딱 씁니다. 그럼 어머니는 딱 눈치를 챕니다. 이 녀석이 사탕을 원하는구나. 근데 어머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가서 사탕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만 사줄 수가 없고 몇 명을 사줘야 돼요? 네 명을 다 사줘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줬구나.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셋째 동생은 거기서 한 15분, 30분을 그냥 울다가 버티다가 얻어맞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학교도 안 들어갈 때거든요. 저거 5살 차이 나는데 저는 그때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서요. 또 서요. 엄마 사탕. 또 못 사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기억을 하면은 동생의 그 모습도 함께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엄마와 함께하는 거 하나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지만 사탕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품 안에서 사형제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대학을 안 보내준다고, 또 어떤 자식은 부모가 넉넉하게 돈으로 응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해주는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길까지에서 그 길을 가는데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옹팡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놓은 자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길이 축복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가 아니라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들끼리만 해, 너희들만 해, 나는 손 깍딱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설교 결론으로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이 길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임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가시밭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로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자로 이 한 주를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